사람은 한동안은 좀 멋져 보이고 한동안은 또뭐 성실해 보이고 이러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무너질지 모르고 참 어느 순간에 우리를 실망시킬지 모르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박노찬 형제는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이제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송하는 것은 사람을 지금 추구하거나 사람을 쫓거나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또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그 앞쪽에 보면 5장 그 12절 부분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 표현이 지금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이렇게 다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때 이제 이 성경이 우리의 음식도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도 되고 또 우리의 또이 악한 행실들을 씻어내는 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이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책이 되는 것이죠. 교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에는 기초 원리가 있고 또 이렇게 더 기초 원리 위에서 쌓아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그 6장에 그 1절, 2절을 다시 보시니까, 그럼 기초 원리들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아,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지옥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아, 이게 기초 교리에 해당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게 이게 다 기초 교리라는 것이죠. 또 침례 아 침례 성경에 보면 침례가 여러 종류의 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기초 원리에 속하고 또 안수와 그렇죠 손을 얹는 거 이렇게 안수와 또 죽은 자들의 부활과 또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초 원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기초 원리들 중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과 심판을 믿는 이들의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또 교회에는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새롭게 어린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 교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면제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녹이라든지, 그렇죠?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예외라는 것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 해서 법칙이 깨지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외도 존재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러한 몇몇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이 성도들의 그 휴거의 모형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죽음을 면제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없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바르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온갖 어쨌든 권모술수를 다 사용해서,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앞서면은 그럼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세상을 한평생 그냥 잘 살고 그냥 끝나버리면 될 텐데, 그런데 성경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거짓말이다, 에이, 그거 아직 그런 일이 지금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아직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고조선시대 다 거쳐오면서도 우리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이게 뭐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교리적인, 영적인 교리적인 이 말씀을 부정하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과 예언에 관계된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다른 건다 둘째치고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예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질 터인데, 엄청난 고난을 받고 흩어질 터인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민족이 다시, 이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근한 1900년 이상을 그렇게 국가가 없이 이렇게 다 흩어진 그런 국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통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우리나라 역사 삼국시대 얘기하는 게 보통 뭐 AD 뭐한 300년, 500년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백제라는 국가가 2000년대에 와가서, 1900년대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국가 그대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진 채 그대로 이전 세계에서 다시 국가를 세우고 똑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약속을 해 놓으셨고, 모든 사람들이, 중세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온 세상에서 다 없어졌다. 이제 존재 자체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에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국가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국가적으로 부활할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금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로 지금 독립을 하죠.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온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망라가 되어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금신상의 그 예언을 통해서 보니까는 맨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 왕국과 또 메대 페르시아 왕국과 또 그리스 왕국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역사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국가가 지금 로마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옛 로마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옛 로마, 정치적인 로마, 그 로마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EU입니다. 유럽연합입니다. 그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전부 옛 로마 국가들입니다. 그게 지금 한 국가로 통일이 돼서 지금 부활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통일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교리적인, 이러한, 말씀, 예를 들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다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참된 것들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심판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몰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몰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직 심판이 안 일어난 것뿐입니다. 우리 오전에 이제 우리 장영민 형제님이 진행하시는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부활과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0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에. 누가복음 20장에 27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금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뭐 에세네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몇몇 열심당원 뭐 이렇게 하고 몇몇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과 이 어떤 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속했던 계층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사장 계급이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들, 천사들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8절에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실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사회의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보존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생을 통해서 그 씨가 보존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낸답시고 낸 것이 뭐냐면 그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가지고 지금 일곱 사람이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랬을 때 부활 때는 그 여자가 그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3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그래 지금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자녀들로 우리가 일어날 때 즉 마지막 이제 그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37절을 다시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은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뭘 드시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에 또 똑같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이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시제를 살펴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에 걸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문법에서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과거형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지금 과거형으로 써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재형 시제로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는 모든 죽은 사람들도 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 사람도 하나님께는 시간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눈에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 구절로 이렇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는 또 다른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봐라. 씨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씨를 보면은 그 씨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이렇게 나무나 열매가 나는 것을 보면 각각 다 제각기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지금 씨가 있다는 것은 씨의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앞으로 갖게 될 그 나무와 열매의 생활이 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삶도 지금 씨의 삶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열매, 나무나 열매, 그러니까 궁극적인 나무나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씨와 나무로 비유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씨의 삶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무와 열매의 삶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씨는 그 나무와 열매를 준비하는 것뿐이지 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도 이 세상 삶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본성에 속한 몸인데 영에 속한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바닥에 뿌려져서 땅속에서 썩어서 이렇게 양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다른 몸을 갖듯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될 때 그 몸은 영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영에 속한 몸도 각자가 다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 온 생애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불사르면서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과 저같이 이렇게 별로 한 것 없이 산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일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것들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겠다. 영원토록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 대부분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주님, 저는 애들 키우는데 너무 바빠요. 아이, 주님, 저는 벌어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주님 지금 시험기간이 아닙니까? 이때는 좀 봐주셔야죠. 그렇죠? 아 주님 제가 여러가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골프장에도 가야 되고 뭐 수영도 배우러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님 제가 성경을 그렇게 뭐 24시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를 뭐 매순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핑계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핑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씨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살 때 조금 더 빛깔 나는 씨로 좀 이렇게 그냥 좀 지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또 두 종류의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뭐 한 다섯 개 이렇게까지 나누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종류의 그 부활에 관계된 그 심판으로 나누게 되면 두 종류의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어떤 도덕 강론을 이야기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시설에 모여서 도덕 강론을 이야기합니다. 공자, 왈, 맹자, 왈. 그런데 성경은 물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내용들과 중첩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본성에 속한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에 속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곳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자신이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지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그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죽은 모든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부활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여기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정죄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인용을 하셨듯이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 또는 영존하는 수치와 치욕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종류의 부활 중에서 지금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잠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단히 담대한 어조로 읽은 이 구절이 사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머리털이 쭈뼛서는 구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크고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지금 100%가 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인데 이 심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서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과 친구 중에, 우리가 더군다나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교회로 모였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 심판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겁주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는 지금 이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호수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기 천년 전에 시간상 천년 이전에 행해지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두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을 하나만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육신의 장막 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죽어서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 지금 곧장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좀 더 이 세상에 남아 있든지 어찌되었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될 때 그때는 우리 몸 안에서 행한 것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그 심판이 이제 불을 통과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이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로 세운 것들이 이제 그 불을 통과하면서 어떤 것은 불을 통과하고서도 남게 되고 어떤 것은 불에 다 살라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누구냐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들만 지금 온전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다섯 개의 관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관이 있고 또이 장로의 이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 받는 영광의 관이 있고 또이 혼들을 구령한 사람들이 받는 환희의 관이 있고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의의 관이 있고 또이 몸을 억제하고 절제하여 복종시킨 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다섯 개의 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이 받는 관이라는 건 없어요. 순교자,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장로, 왜 장로의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먹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구령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죠? 또 누구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의의 관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억제하며 절제하며 복종시켰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한번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심판이 지금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정죄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런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고,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 명확한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겠지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기준이 지금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잘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학교에 가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보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에 따라서 그 보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살았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보상이라는 것이 뭐 황금길과 뭐 진주 하나가 막 문 출입구만한 그런 어떤 진주와 뭐 무슨 여러 가지 보석들과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되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보상으로 카레라이스를 준대요. 별로 안 좋겠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가장 큰 보상이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고, 그분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과 우리가 더 많이 비슷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그 영원한 보상인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러 이렇게 그 천국에서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찬송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게 별로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 대단히 심심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천국에 가시긴 가시겠지만 대단히 심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 우리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이 좋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게 얼마나 좋은 보상인지를 그것을 만끽하려면 지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 이 세상에 살면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세상 단지 수십 년 동안 지내는 또이 썩을 몸을 입고 지내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잠깐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이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은 한낱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